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접을 드리기에 드리기 말지며 너의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렬을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약 성경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헤엄치고 말고 그냥 걸어서 홍해를 건너오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 자빠졌습니다. 세상에 바다가 갈라줄지야,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질지, 이거는 예상도 못한 것이고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왔다는 말은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뱉는 말 중에서 제일 건방진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죽음을 통과했다. 이 말은 곧 나는 죽음도 나에게는 못 이긴다, 그 뜻이 아닙니까? 날 죽여봐라, 나 다시 살지, 그런 뜻이거든요. 죽음을 통과했다, 이 말보다 더 건방진 말이 없어요. 최고로 건방진 말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백성들 이래 되어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건방지게 보느냐 하면은 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을 그들은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금방 떠는 짓이냐 말이죠. 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 중에 죽음을 못 이깁니다. 인간은 죽으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그 저 전박이처럼 밑에서 공포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에 그 해답은 뭐냐 하면 죽음이 뿜어내는 냄새들입니다. 죽음이라는 수시로 죽음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쿡쿡 이렇게 쑤시죠. 네 그러면 죽는데 어머나 겁나라. 또 뭐 하는 사람 네 그러면 죽잖아. 아 겁나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었다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을 여호와의 힘으로 홍해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냈다고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몇 푼 던져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금방지게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죽음마저 우리한테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도라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죽음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율법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쏘는 것은 죽음이다. 쏘는 힘은 죽음에서 나온, 그 율법에서 나온 건데 사망아, 그게 사망이 궁사예요. 쏘는 궁사예요. 사망아 네가 이게 누굴 쏘아버릴까, 누굴 쏘을까 이렇게 전쟁 쏘는 거예요. 근데 성도한테는 소울 사람이 없어요. 당신도 아니고 우리 장모님도 아닙니다. 이제 빠지고 소울 사람이 없어요. 죽음으로써 겁을 줘야 될 건데 성도한테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이 돼가지고 죽음으로서 겁을 내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쏠 대상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망의 우리를 운명을 다른 길로 비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왔다 구원되지 않은 사람이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성경 보기가 싫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가 만일 함께한 병선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이거든 체주가 차지 마라. 돈을 그 사람한테 돈한테 빌려줘 놓고 돈 갚아라. 이러한 채권자 노릇하지 마라 이 말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돈 빌려줘 놓고 내 돈 안 받을게. 이러면 그 뭐가 어떻게 그게 생활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을 재피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그저 옷 찾아오지 않더란 말이죠. 그럴 때 돈을 안 갚은 한이 있더라도 옷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아저씨 춥지요? 미안한데 제가 돈을 안 갚았는데. 아이고 돈 안 갚아도 괜찮아요. 옷 없이는 못 살잖아. 춥잖아요. 자 가져가세요. 아이고 미안스러워서. 미안하기는 뭐 출애굽기 22장에 26장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죽지 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유발시키는 말씀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19절 끝에 보면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마지를 네 자식으로 간주하지 말고 하나님 자식으로 들여라 이 말이거든요. 자칫 생각하면 이 말씀을 만약에 자식을 놓고 난 뒤에 아들 첫 아들 생기거든 반드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시키라 한 이렇게 또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곡해해가지고 수능 400점 맞으면 50점 맞아가지고 신학교 사람들 이 마음이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처음 난 것은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는데 8일째는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만약에 교원들 가운데서 그 축산하는 사람들 암소 키운 사람 암소나 그 안 그러면 그 저 소 키워가지고 소 목축하는 사람들 그 첫 새끼 딱 놓으면 신동아빌라 일당 1위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계시 띵동 계십니까? 왜요? 소 한 마리 났는데 송아지 하나 하실래요? 꿈 어떤지 사람 어떤지 사람 저 소 감당을 못합니다. 가져가 지금 12마리죠 지금 놓을 데가 없어요. 첫 번째 난 소를 갖다 내야 된다. 교인들 월급 첫 번째 타면 일주일 동안 구경하다가 팔째 되면 그 봉투 채워 목사님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안 돼 이건 겁을 먹고 있다는 자체는 이거 지켜서 구원 받고자 한다면 이면 그 사람은 이거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설마 지킨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 구약 말씀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에게 이미 구원이 죽음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홍해를 건너온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그 아무리 홍해를 건너오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이 말씀 볼 때마다 겁이 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홍해를 건너왔다,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자기 중심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는 종결되었다 뜻이거든요. 자기 내 중심에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고 하면서 항상 머리로 소설 씁니다. 소설을 내일은 이렇게 돼 이런 시나리오로 소설을 써가 이런 소설이 돼야 그것이 나의 현실이다. 사람은 자꾸 상상을 하게 된다고. 그게 자기 중심으로 소설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홍해를 건너온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너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실관에 대해서 의식을 바꾸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온유하신 하나님인지 예 뭐 정의로운 하나님인지 사실은 현실을 내 중심으로 보면요 제가 이거는 이거의 중심을 보면 자비한 하나님이든 공평하는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웃기는 하나님이든 그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롭겠죠. 뭐 공평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은 그 당신 이야기고 지금 내한테 수입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이게 급선무지. 하나님이 자비한 하나님이지 뭐 이쁜 하나님이 참한 하나님이지 그거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비한 하나님이 그 자비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자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장악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다 보이게 닦고 아예 다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있어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그저 40장 그 8절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뭐 이거 안 찾아봐라 유명한 말씀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붐이라.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좋은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아요. 옛날에 그저 제가 젊을 때 봤던 그 탤런트들 그 사람이 오랜만에 TV 한번 나와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늙었노? 사갔노? 이런 생각이 든다. 제 젊을 때 그저 뭐 참 미인으로 봤던 탤런트 가운데 뭐 탤런트 다 미인 아닌데 제가 아 저 사람 참 미인이다라고 봤던 탤런트가 이경진이라는 탤런트였어. 이경진. 이경진 잘했어. 이경진 씨가 젊을 때 굉장히 그 저 잘 예리하고 아주 똑똑하게 잘 쓰니까 참 나도 결혼하면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가서 뭐 사기 결혼도 하고 뭐 연애하고 뭐 어떤 소리도 하고 나중에 지금 보니까 뭐 노인네 역으로 나오고 박스 갔어요. 자기 딸은 몸 뺀다고 체중 뺀다고 예를 들겠으나 그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덜의 꽃같이 아주 시들어 보이더라고 아주.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경진은 그렇지만 나 이거는 안 그렇다 이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거든요. 덜의 모든 육체는 덜의 풀 같아 하면 풀 같아야 돼요. 풀 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싶어요. 우리는 영원히 생생하고 젊고 싶고 우리는 늘 파릇파릇 아름답고 싶어요. 오직 있으면 나오나가 청춘을 돌려다오 예? 젊음을 다하라고 땅을 치면서 무엇을 치면서 왜 안 보겠습니까? 예? 청춘을 돌려다오 예? 어디 가면 돼 청춘 예? 그런데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소를 하지만 현실은 뭐냐면 풀에 풀과 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긍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다들 연세 많은 분이 다 옛날엔 다 이뻤던 사람인데 지금도 이쁘지만 지금 말 잘못하면 안 되죠. 다 이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이 뭐냐? 너는 덜에 풀같이 시들어져야 돼 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거부합니다. 나 그런 하나님 말씀 안 믿겠어. 난 그따구 현실을 가라.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홍해 건너온 것처럼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영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라 그것만 현실이 아니라 너는 덜의 풀 같아야 돼 라는 말씀도 현실로 고분고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덜의 풀입니다. 내가 덜 풀 할게. 내가 아름다웠지만 덜의 꽃 지듯이 지겠습니다. 예, 내가 지겠습니다. 아직 그 영생 얻었는데 뭐 그 말씀대로 져야지 뭐. 저런 게 당연하지. 뭘 떠나본쳐 뭐 저런 게 당연하지. 이렇게 고문고문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사람. 그전에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내 중심의 사람. 내가 매일같이 소설 쓰고 내일은 이런 날이 되어야지 하고 그거 일기 쓰고 미리 땡겨서 일기 쓰고 미리 떠서 상상하면서 내일은 이런 날이 되지 않으면 나 화낼 거야. 맨날 상상, 눈만 뜨면 상상하고 눈만 감으면 상상하는 그러한 상상의 존재에서 주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 용어가 괜히 좀 다르죠. 보통 거룩하다 하는 것은 죄를 적게 짓는다든지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든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딴판으로 아주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거룩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생판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그 말 하거든 그 이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소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율법은요. 오늘 밤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살면서 더욱더 죄인을 죄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줬습니다. 아니 목사님 죄되게 하면 우리는 지옥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라니까 자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인을 더욱더 죄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상당히 헷갈리죠?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서 보면 먹는다 입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하기를 먹는다 입는 걸로 족하면 나 싫어. 골프도 쳐야 되고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먹는다 입는 걸로 만족하면 나는 그러면 자살하겠어. 먹는다 입는 걸로 자살하면 그런 인간 같은 동물의 원숭이도 먹는 거 있는 거 보장되고 먹는 거 있는 거 국가가 주는 따뜻한 밥과 잠자리는 교도소 가면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인간 가치 있는 인간의 애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거 있는 것은 내한테 안 맞는 현실이라고 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내가 천적으로 죄인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먹는 거 있는 것이 하나하나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감파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그때 그걸 거룩한 사람, 다른 말을 하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랑되고 까불락 때는 예수도 안 믿고 철랑 세상에서 까불락 때는 거는 사람이 먹는 거 있는 것 가지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노? 이왕이면 더 끌어 모아야지. 한 평소 사는 거. 한번 죽지 두 번 죽나 이양 주는 건 맛끌어 모아야지 이래서 나온다면 그것을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한 줄을 모르고 그 분에 안 차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착각한 하나님 말씀에 주신 허니까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늘 눈물 짓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저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명확한 사람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 연습고 보면서 울 때도 있고 그런데 감정인사 누가복음의 그 7장에 보면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그 어떤 그 저 창녀죠. 창녀가 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겁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뭐 허락도 맞고 그냥 막 대고 울면서 행여나 예수님 씻다가 상처나가면서 자기 부드러운 머리털로 향수를 부어가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겨줍니다. 울면서 그럴 때 그 옆에 주위에 있던 그 신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신사죠. 예수님 저런 예수한테 저런 아부를 하는 여자가 얼마나 생기 더럽고 소문이 나쁜 여자인지 예수님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깨끗한 양반집 구신 줄 압니까? 더러운 짓 다 하나도 도와드리는 이 세상에 가장 이 우리 동네 가장 소문 나쁜 여자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왜 나는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뭘 흘리냐 왜?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우수하고 온등한 뛰어난 점이 있어가지고 나는 왜 저 창녀처럼 주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위에 손가락질 질타와 눈총과 주위에 손가락질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견디가면서 니까지 그때는 무슨 소리 하다 나는 예수 믿었으면 좋게. 왜 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왜 못 갔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탕감해 줄 때 그 더 사랑할까? 아니면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탕감할 때 더 조화들을 할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는 그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창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발 씻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 본문에게 왜 주십니까? 왜 이 성경책이 기억되게 왜 주십니까? 20대 이걸 압니까? 저분 30대인가? 아니죠. 30대 이걸 알까요? 나중에 한 70, 80대면 참 인생을 한평생 살아도 내 이 창녀나 내가 탈 바 없다는 것을 알지요. 비로소 연세 많아서 온 참 부끄럽게도 자식들에게 기대에 살 쯤 되면 큰 소리 칠 거 없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얼굴에 아무것도 다 상실할 때 남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흉악한 몰골밖에 남지 않을 때, 그때 저 20대 이 여자 보고 얼마나 조롱했으면, 이 장녀 보고 얼마나 속상치 했나면, 저 나쁜 여자가 금방지 군을 봤다니 속상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을 줬어도 이해를 못했죠. 나도 그거 괜찮은데 난 장녀는 아닌데, 나는 그 바람은 안 피우는데, 나는 그래도 뭐 나쁜 짓은 안 하는데, 혼자 잘났고 혼자 대단했고 그랬단 말이죠. 이 철이 덜 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오늘 본문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자기가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죽음 그 이유입니다. 내가 이행 내 속에 사는 죽음을 품고 이미 죽은 자로 간주했을 때, 그때 나도 내가 이미 죽은 자로 간주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왔다. 네가 만약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돈을 구우거든 체주같이 여기지 말고 할 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구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이 또 돈 빌리지만 그런 사람한테 필요 없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한 끼 먹을 데 없어 빵 살라고 돈처럼 좀 빌려달라 할 때, 그때 그런 상황을 하나님 일부러 만들어 줄 때는 이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생각하면서 그저 천원 정도는 그저 주고 천원 가지고 그 장우동 농사먹고는 2,500원짜리 하나 사주든지 짜임만 사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나 훌륭하다 나 착하지 했다 이게 아니라 나도 언젠간 다시처럼 그렇게 되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줬습니다 하는 주님의 자비를 그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참, 이참 말은 이래하지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은 이래하지만, 이런 상황과가 겁나죠. 사실은, 누가 돈 빌려오라고 하면 겁이 절절 나는데, 여기 거기 30절에 마찬가지죠. 소나 양 또 그 할례할 때 7일 동안에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내게 줄줄이 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품고 살아간다, 한다면, 지금 있는 소와 양이나 이 전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놔야 되겠다. 그러한 여유로움이죠.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자비를 안다는 자체가 이미 구원 영생을 얻었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말씀 속에서 자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들려올까봐 겁을 내 집어먹고 있는 우리들, 세상 원리처럼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 또다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 주제 파악을 하고 우리는 풀에 꽃에 불과 아무것도 시들어버릴 그러한 존재인 것을, 죽음을 품고 살아야 될 인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자비를 한시라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